할렐루야. 이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말씀. 내가 커지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약해지고 죽어져야 주님이 왕성하게 나타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나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유일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항상 구별해냅니다. 마트에서 그 파 한 단을 사더라도 항상 싱싱한 것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당해서도 안 되시는 그런 유일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그 소속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탁월하고 그가 대단하고 그가 아무리 성실하여도 그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바로 저분을 따라야 한다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사명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내가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 아이가 까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디 부딪혔어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프다고 하는 그 딸아이 그 발을 제 입에 갖다 대고 호호 해줬어요. 여섯 살 넘어가니까 이것도 안 먹혀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지라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들로서 고생하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사랑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내 짐조차도 질 수가 없는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자들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길을 터주고 그들을 예수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뜻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시다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일들을 뉴스를 접하면 물론 방역을 위한 일이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유독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데는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만 만 명이든 2만 명이든 20명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일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믿음에 체질하는 시기입니다. 추수 때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그 타작마당에 도리깨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참으로 믿는 알곡들은 주님 앞에 그대로 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받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좀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두루 다니실 때 각종 병으로 앓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병자들 다 나와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협정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곧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무엇이 내게 유익함이고 무엇이 내게 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비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비참함이에요. 마치 에서와 같습니다. 에서가 그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죽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곤한 에서 앞에 야곱이 팥죽을 들이대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팥죽이 있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팥죽은 땅의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하늘의 것입니다. 팥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내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도록 만들어주는 하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서 덥석 그 팥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보였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36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랬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영광과 자랑을 너무나도 가치없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이 자유와 영광과 예배와 섬김과 이 하늘의 복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취하고 육신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울고 불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그가 울기도 하고 축복해달라고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한정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더 줄 복이 없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땅의 그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복을 버린 그것을 하찮게 여긴 스스로 버린 것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가치와 무게와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냥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에서가 망한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의 성품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 귀하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자를 붙들고 본인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구하는 겁니다. 더 절실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가 528장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2절 보니까 간절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없도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왜 주님이 간절히 부르십니까? 간절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절하세요. 어디까지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싸움입니다. 내 배고픈 배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입니다. 내 마음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내 기분을 믿지 마십시오. 내 지금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구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확실한 은혜이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에서와 같이 내가 장비를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포박되고 주님께 결박되고 주님께 사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락하고 쾌적한 예배의 처소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빼앗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말하도록 하지만 하늘 위로부터 주신 진리는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쳤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장을 찍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도장은 밀랍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인장반지에 있는 그 문양을 거기에 꼭 찍어 넣는 거죠. 그게 도장이야. 그러면 그 문서가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 봉투에도 그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고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이 믿음의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도장이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언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힘든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많이 없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더 깊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 하여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밟아버리고 에서처럼 버리고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도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돈을 주셨더라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더라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내가 주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떡을 준다 했을 때는 한 2만 명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외로워지셨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외에 하실 것이 없는, 전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자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그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의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받고 충만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하는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야곱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 에서처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지혜 없지만 간절히 영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주님이 한량없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이제는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오로지 이거 한 가지만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의 관점은 이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구별하는 모든 아주 많은 다양한 그런 구분점과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돈이 없는지 가진 자인지 못 가진 자인지 미국에 살면서 한인으로서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은 참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이런 기준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밖에 없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16개월 된 아주 작은 그 아이가 입양이 되었는데 그 입양한 그 젊은 두 부부가 그 아이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런데 온 세상을 깜짝 더 놀라게 한 것이 뭐냐면 이 양 부모가 오로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남자가 지금도 현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그 부인은 또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양모의 엄마는 무슨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남자는 일하는 곳이 기독교 방송국이랍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는가? 한국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어떤 대학에서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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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 도장을 찍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참으로 믿는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36절에 처음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생이 있고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죽어서 나중에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때가 많지만 여기서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금 현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그에게 다가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그 안에 있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복락이기 때문에 그는 질병을 만나도 사고를 만나도 오해를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그는 영생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의 삶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좀 이상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랬으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고백이 있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반드시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순종이 반드시 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에게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분 좋은 대목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없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완전히 확실하게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당만 밟고 나 예수 압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추운 겨울날 사람이 문지방에 서 있으면 문을 못 닫습니다. 모두가 고생하는 거예요. 문지방에 서 있지 마세요. 추운 겨울날 옛날 집 생각해 보세요. 윗목이 좋은 데입니까? 아랫목이 좋은 데입니까? 우린 다 압니다. 아랫목으로 나오라는 거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 말고 걸쳐 있지 말고 멀리 있지 말고 확실하게 안으로 바짝 붙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데 복되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 오늘의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이어져야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어린 양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의 작은 예배의 승리, 오늘의 기도의 승리, 오늘의 사랑의 승리, 오늘의 승리의, 오늘의 섬김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영혼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찾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으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영생의 복락이 오늘 새롭게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